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peace we often forfeit,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두려워하리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스 어찌 아니하랄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가느린 자 너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려도 예수 품에 안기어도 잠든 위로 받겠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과 구약 예레미야서입니다.
20장 소동이 그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는 그들을 위로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마케도니아로 떠나갔다. 바울은 마케도니아 지방의 여러 곳을 거쳐가면서 여러 말로 그곳의 믿는 이들을 격려하고 그리스로 갔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을 지낸 뒤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그를 해칠 음모를 꾸몄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시리아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그때 바울과 같이 간 사람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드로아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지난 다음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닷새 만에 드로아에 도착해 그들과 만나 그곳에서 일일을 지냈다. 일요일에 우리는 빵을 떼려고 모였다. 바울은 이튿날 그곳을 떠나기로 마음먹고 모인 사람들에게 한밤중까지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우리가 모인 위층 방에는 등불을 여러 개 밝혀놓았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는데 바울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그대로 잠들고 말았다. 잠든 청년이 3층에서 떨어졌다. 사람들이 그를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 바울이 아래로 내려가 청년을 팔에 안고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위층으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나누어 먹고 동이틀 무렵까지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다가 그곳을 떠났다. 사람들은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가며 큰 위안을 받았다. 우리는 바울보다 앞서 배를 타고 아소를 향해 떠났다.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배에 태울 생각이었다. 바울 자신은 아소까지 걸어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정한 일이었다. 우리는 아소에서 바울을 만나 그를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갔다. 그리고 이튿날 배를 타고 떠나 기오 가까운 곳에 닿았으며 그 다음 날에는 사모로 건너갔다가 또 그 다음 날에는 밀레도에 이르렀다. 이렇게 갈 길을 정한 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들르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아시아에 너무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만 있다면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닿으려고 서두르고 있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그리러 오라고 불렀다. 장로들이 오자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제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는 첫날부터 여러분과 같이 지내는 동안 내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생각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온 것을 잘 아십니다. 저를 해치려는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제가 주님을 섬겨온 것도 잘 아십니다. 또 제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전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똑같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성령에 묶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제게 닥칠지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어느 성읍에 가든지 투옥과 어려움이 예루살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제게 일러주신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목숨을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주 예수께서 제게 맡기신 일, 곧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을 마칠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다시는 제 얼굴을 볼 수 없으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둡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빠짐없이 여러분에게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살피라고 맡기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목자가 되십시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값을 치르고 사신 것입니다. 제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늑대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해치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이 일어나 그릇된 것을 가르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자기들의 뒤를 따르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림없이 경고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잘 살피십시오. 이제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에 관한 말씀에 맡깁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고 또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여러분 몫의 유산을 물려받게 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제 손으로 일하여 저와 제 일행에게 필요한 것을 벌어서 썼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처럼 열심히 일해서 약한 사람들 도와야 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다 하신 주 예수의 말씀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바울은 그들 모두와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모든 사람이 울며 바울의 목을 감싸 안고 입 맞추며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그들은 바울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라는 말 때문에 더욱 슬퍼하였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배가 있는 곳까지 가서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예레미야서 제10장. 이스라엘 백성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이방 사람의 풍습을 배우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하늘의 온갖 징조를 보고 두려워하더라도 너희는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풍속은 허황된 것이다. 그들의 우상은 숲속에서 배워온 나무요 조각가가 연장으로 다듬어서 만든 공예품이다. 그들은 은과 금으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망치로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게 하였다.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와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도 없고 복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유대하시며 주님의 이름은 크시고 권능을 지니셨습니다. 세계 만민의 임금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공경받아 마땅한 분이십니다. 세계 만민의 모든 지혜 있는 자들 가운데서도 모든 나라의 왕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서 배운다고 한들 그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그 우상에게 얇게 펴서 입힌 그 은은 스페인에서 들여온 것이며 그 금도 우바스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우상들은 조각가가 새긴 것, 은자애가 만든 공예품입니다. 그것에다가 청사곳과 자수사곳을 걸쳐 놓은 것이니 모두가 솜씨 좋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참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님만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임금이십니다. 주님이 진노하시면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그 진노는 세계 만민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우상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과 땅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없어질 것이라고 선언하여라.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지혜로 땅덩어리를 고정시키시고 명철로 하늘을 펼치신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호령을 하시면 하늘에서 물이 출렁이고 땅끝에서 먹구름이 올라온다. 주님은 번개를 일으켜 비를 내리시며 바람창고에서 바람을 내보내신다. 사람은 누구나 어리석고 지식이 모자란다. 은장인은 자기들이 만든 신상 때문에 모두 수치를 당한다. 그들이 금속을 부어서 만든 신상들은 속임수요, 그것들 속에는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허황된 것이요,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아서 벌을 받을 때에는 모두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야곱의 유산이신 주님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오, 이스라엘을 당신의 소유인 지파로 삼으신 분이시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이시다. 포위된 성읍에 사는 자들아, 이제 이 땅을 떠날 터이니 짐을 꾸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번에는 이 땅에 사는 백성을 먼 곳으로 내던지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도록 내가 직접 그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의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우리의 장막이 무너졌다. 장막을 잡고 있던 줄도 모두 끊어졌다. 우리의 자녀들도 모두 떠나가고 아무도 남아있지가 않아서 우리의 장막을 다시 칠 사람도 없고 휘장을 달 사람도 없다. 백성의 목자들이 미련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지 않더니 일이 이렇게 뒤틀려서 우리 백성이 모두 흩어지게 되었구나. 들려오는 저 소식, 보아라, 이미 이르렀다. 북녘 땅에서 올라오는 요란한 소리다. 유다의 성읍들을 무너뜨려서 여우 떼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려고 진군해 오는 소리다. 주님, 사람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자기 생명을 조정하지 못한다는 것도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형벌로 주님의 백성을 채찍질하 해주시되 주님의 진노대로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죽을까 두렵습니다. 주님의 진노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쏟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쏟으십시오. 그들이 야곱 자손을 삼켜버렸습니다. 삼켜서 아주 없애고 그 거처까지도 황무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선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 입은 자신의 간증을 계속하고 다시 자신이 입은 그 은혜와 긍휼을 디모데가 동일하게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되돌아갑니다. 신앙적 권면을 주려고 하다가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미 생각나 한참 동안 감정이 복받친 나머지 처음 시도하려는 목적을 잊은 듯이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사랑이나 은혜를 증거하는 것보다 호소력이 있는 전도는 없을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격을 전달할 수 있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죄인되었던 자신의 비극적 상태에서 자유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헤아릴 수 있다면 적어도 믿음의 바른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16절에서 17절 말씀 중심으로 긍휼과 인내의 하나님을 인하여 라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이라고 고백함을 듣습니다. 이 고백은 절대로 과장이 아닌 것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선에 서서 주님을 대항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 하셨듯이 적극적인 주님의 반항자였던 바울 자신이 지금은 그 박해하던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히기까지 한 것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요 참아주신 인내였음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16절 상반절인데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잃을 만한 사람이 있겠느냐는 고백입니다. 사실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이지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자신에 그치지 않고 어떤 죄인도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16절 중간인데 긍휼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도의 육신이 되심이야말로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하신 것이야말로 감격의 절정입니다. 자신에게 나타내신 인내보다 더 큰 인내와 긍휼이 과연 믿음의 역사 속에 있었는가 하는 감격이면서 자신만큼이나 하나님의 참아주심이 필요한 사람도 없었을 것이라는 자신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내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제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기대로 이것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며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7절에 이어집니다. 자신과 같이 과거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원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영원한 영광인 그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신 것에 대한 감격의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에게 신이 권력을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그것은 폭력과 피로 지켜지는 영원의 왕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왕이실 수밖에 없는 속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17절 중간인데, 이것을 충분히 성경 속에서 논증할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하면 변치 않으시는 불변성으로 이 우주의 홀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7절 하반절에 하는 찬양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아는 자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러한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돌리려는 찬송을 당연히 드리게 될 것이고, 거기에 응답은 당연히 아멘일 것인데, 참으로 진실로 나에게도 그러하다는 확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18절에서 19절 말씀 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가르치는 교훈의 입장에서나 같은 믿음의 교훈을 끼치는 믿음의 아버지로서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것 같은 감을 믿음 안에서 참아들된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다시 아들 디모데야 라는 다정한 음성을 듣는 듯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이 말씀에 포함된 의미들을 보면 교훈과 명하다는 뒤에 보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디모데에게 주어진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율법을 왜곡시키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사람들과 대항할 수밖에 없지만 디모데에게 그들과 같은 악한 방법인 어둠의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18절 하반절에 라는 당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선한 싸움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희생과 같이 자기 희생적인 비폭력적이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야만 하고,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는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앞의 18절에 이어 이 19절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한 자세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신앙에 있어서는 풍랑에 파선하는 난파선과 같은 비극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결국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도구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당부를 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당부를 줄 필요가 없을 것이고, 특히 영적으로 경건하고 믿음직한 디모데에게 이런 당부를 하는 것을 보면 더욱 경성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특히 뒤에 연결되고 있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19절 중간에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결과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싸한 거짓 행동과 함께 거짓말을 하게 될 것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상대를 정죄하면서 쉽게 양심이 있으면 생각해봐라,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하는 표현들을 곧잘 씁니다. 그럼에도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 자신의 양심이 참으로 제 기능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양심이 화인맞은 사람의 회복은 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날 때만 회복이 가능하고, 그 불도장을 지우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야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주신 새 마음, 착한 양심을 버린 결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다라고 마지막 로마로 가는 바울이 탄 배가 모래톱에 걸려 깨어지는 경험을 한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41절이죠. 바다 가운데서 배가 깨어져 버리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안타까운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비유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중심으로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 실현이고 영혼을 회복한 사람의 가치를 다 이룬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또다시 이 은혜를 벗어 던져버리는 안타까운 인간 군상들이 어느 때나 그리고 어느 곳에도 있었던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의 탄식이고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일꾼들의 안타까움입니다. 결국 여기에 실망을 거론하는 두 인물은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사람들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부활이 이미 지나가 버렸다고 잘못 가르치는 인물로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먼저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신만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는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신약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름으로 알렉산더라는 사람인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15절에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는 기록을 보면 구리세공업자라는 직업이 아데미의 은감색을 상상하게 합니다. 바울은 이름을 거론한 두 사람을 두고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20절 중간에 하는 것은 마치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음행한 자들에게 대한 처우를 같이 생각하게 합니다. 사탄에게 내어주었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불신의 세상 쪽으로 내보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최종적인 심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랑과 용서가 풍성한 교회 속에 영적인 교제를 가지던 그들이 다시 냉혹한 세상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잘못 선택을 깨닫게 하여 다시 회개케 하려는 바울사도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고 당장은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일이나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짓을 직접적으로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20절 하반절인데 마지막 부분에 하려 함이라 하는 내용에서 배우게 하려 함이라는 의도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약 27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슬픈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가운데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을 황폐하게 만든 원수들이 그들의 오락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했다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슬픈 상황이지만 이 시편 끝부분에는 극적으로 상황이 반전될 것이라는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역사는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새로 탄생한 제국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나 그 페르시아도 그리스에 멸망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나라가 로마 제국입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방금 말씀드린 역사가 그 나라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예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커다란 신상을 보았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그 정아리는 쇠고 그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라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신하 가운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그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신상은 바벨론과 그 후에 일어날 여러 나라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운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모든 나라들이 사라졌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에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뿐입니다.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우리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드린 그 소년이 누군지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주인공인 나인성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여의고 아들까지 잃은 가련한 여인이라는 점 외에는 우리가 그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6절에 나인성 과부 이야기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과부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고독한 세월을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자신의 소망이자 모든 것이었던 그 아들이 죽어서 지금 관에 누워 있습니다. 당신은 전통적인 농경사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고대사의 유대의 작은 마을 환경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농경사회에서 여자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그나마 의지하던 아들까지 잃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더 살아야 할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 구세주가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누가는 그 순간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당시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죽었다 다시 산 사람들이 들어있지만 세월이 흐른 후 모두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도 세월이 흐른 후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은 영원한 도성이 아님을 웅변해 주는 듯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이 땅에 온갖 소망을 두고 사는 듯이 보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듯이 너무 많은 것들에 얽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소망을 둘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세상의 인간관계를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나인성 과부처럼 절망의 순간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절망의 순간에도 나인성 화보를 찾아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입니다.